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은 함께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주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제가 잘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나요? 네, 몸은 많이 빠졌거든요. 옷이 많이 커졌는데 얼굴 살은 좀 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설교에서 또는 우리들 간의 대화에서 세상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세상적인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우자, 세상에 거짓된 진리들 등등의 표현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와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이나 일본 이런 나라를 안 좋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말씀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결코 반대되는 개념도 부정적이기만 한 개념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과 그 상황을 은유적으로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짧은 한 문장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듯 성경에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헬라어 원어가 다른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어로 번역된 경우입니다. 성경에선 사랑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뭐 아가페나 필레오 이런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번역할 때 전부 사랑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 같은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맥상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이 세상입니다. 모두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었지만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 세상은 모든 피조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인류 사회를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의 행동, 그들의 세상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와 이분법적이고 대립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큰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은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대립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도 대립의 관계였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손조차 닿으면 안 되는 자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유대인이냐 다른 민족이냐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죄사함을 얻고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듣고 믿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고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세상을 반대되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적인 것들, 나라 등을 표현할 때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것들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자의 날개가 달려있기도 하고 뭐 곰 같은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뿔이 달려있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는 볼 수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괴물들로 표현하는데 그만큼 힘이 강하고 내가 두렵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그것이 아무리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힘이 센다 할지라도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강조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무언가 공통의 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게 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단편적인 것들을 전체적인 것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 시대에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 바로 사랑입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독생자를 이 세상에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이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은 노래나 영화 같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대중가요 중에 뭐 80-90%는 대부분이 주제가 사랑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당연히 연인 간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랑을 말하면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보기 좋게 그 의미를 마음대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이 바꾸어버린 사랑의 의미대로 그 사랑을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상에서 마음대로 의미를 바꾼 단어로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떠한 신을 믿는 행위로 사용합니다. 너는 종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이렇게 답하죠. 그리고 이력서 같은 데 보면 종교란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교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했습니다. 너는 종교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라고 대답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낮추어버린 것입니다. 종교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것. 이렇게 정의 내려버리고 그 안에 우리 기독교를 한 카테고리로 넣어버린 것이죠. 종교란 원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도 이처럼 세상에서 문화로 소비되고 감정으로 소비되면서 서로를 위하는 것, 뭐 인본주의 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은 물론 아름답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물론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기준에서의 사랑은 완전할 수 없고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연인이나 가족 간의 사랑은 작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로 위대하다. 단순한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비해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헬라어 단어, 사랑을 뜻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상과 종교라는 단어처럼 우리 인류 사회에서 이 신앙적인 진리들을 왜곡하고 단편적인 것을 확대해서 전체적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때 수련회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저는 아직도 평생 가슴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사랑이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도 사랑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사랑이면 모두 같다는 건데 저희가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연락을 하고 같이 뭐 식사도 하시고 손을 잡고 가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지금 말고 초창기 때 초반에 기억을 해보시면 어떠신가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이 손을 지금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두근두근하죠. 그것이 사랑이라면 저는 부모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저희 엄마 아빠랑 영화를 보고 싶지도 않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지도 않고 손을 잡고 싶지도 않고 부모님의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분명히 우리가 흔히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랑해, 뭐 I love you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이 사랑이고 너무 아름답게 포장되고 막 하트 막 이렇게 하고 숭고한 것처럼 비춰지죠.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나마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 중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죠. 세상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땅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채무관계에 있을 때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빚진 자 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를 사랑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당연히, 마땅히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먼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덜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친절이고 사랑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1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격적으로 내가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친절하지 못해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교회에서의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복지라고 합니다. 이 사회복지가 우리나라는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다른 모든 종교들보다도 가장 많은 돈을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교회가 복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라 다음으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하고 사랑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동정, 도와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성격이나 내 말투나 내 상황이나 내가 조금 여유가 돼서나 이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0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 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방패 삼아서 합리화하고 내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모른 척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플 때 제가 쓰러졌습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에 눌려서 쓰러졌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막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담임 목사님을 뵌 지 3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대구 땅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정말 사적으로 그렇게 친한 관계도 아니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근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분명하게 저는 그 통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위로가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고 어떻게 하지? 걱정되던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안도감이 들고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통화를 끊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무사히 잘 갔습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힘든 일이 계시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시고 목사님이 통화 중이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저한테도 전화하시고 우리 부목사님께도 전화통화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전화통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나는 두려웠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었던 부자 청년도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성도님들 안에도 이와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걱정과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십니까?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십니까?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같은 교회에 평생 20년, 30년을 다녔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같이 밥 한 끼 한 적 없고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 한 번 한 적 없는 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나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걱정, 내 자녀에 대한 걱정 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한낱 먼지일 뿐입니다. 내 자녀의 사랑 없음에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 우리 애는 그래도 착해 언젠가는 교회 다니겠지 라고 하면서 모른 척하고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알면서도 누군가 기도해 주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외면하는 것 그 마음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따르는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거짓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단어의 의미,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것, 모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노래 가사나 연인 간의 이 세상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이며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구원의 능력이며 우리가 믿는 진리의 근본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아끼고 지키고 애정하고 보살펴 주신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고 그 어떤 말로 표현하고 설명해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좋은 장소를 주시고 좋은 시간과 날씨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